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의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은 이란 핵 협상이 합리적 기간에 타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28일 그리스 아테네를 방문해 상호 존중의 바탕 위에 포괄적인 핵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협상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그러나 만일 상대방이 과도한 요구를 내세운다면 협상 마감 시한이 따로 없더라도 합의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는 27일 이란 정부가 만일 군사기지를 포함한 모든 핵시설에 유엔 사찰관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최종 합의를 차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지난주 어떤 합의 하에서도 이란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과 유엔 5개 상임이사국 그리고 독일은 지난달 2일 핵협상을 위한 잠정 기본 틀에는 합의했지만 일부 현안들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핵합의의 최종 협상 시한은 이달 말입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의 28일 수니파 이슬람 무장반군 ISIL과 싸우고 있는 이라크 군에 대한 훈련과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카터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 같은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ISIL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 인접한 안바르 주도 라마디를 장악한 것은 유능한 지상협력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8월 이후 이라크에 공습을 가해왔지만 지상군 파견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카터 장관은 이라크군이 라마디에 대한 통제권을 뺏긴 뒤 현지 정부군의 전투 의지에 대한 회의적인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28일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쟁을 겪은 아프간을 돕고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탈레반의 공격이 증가하고 아프간 당국이 무장단체와 비밀 회담을 가졌다는 언론 보도에 뒤이어 나왔습니다. 앞서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중국의 중재로 아프간 당국과 무장단체 사이의 회담이 중국 북서부 도시 우르무치에서 열렸고 파키스탄의 정보기관이 측면 지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의 주요 축구협회 두 곳이 국제축구연맹 FIFA 회장 선출을 하루 앞두고 5선에 도전하고 있는 제프 블라터 현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FIFA 고위 간부 등 14명을 부정부패와 뇌물수수 등 47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국제축구대회 판촉권 등 이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스포츠업체 대표들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축구연맹의 미첼 플라티니 회장은 최근 블라터 피파 회장을 만나 사임할 것을 충고했다며 블라터 회장은 상황이 좋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독일축구협회도 블라터 회장에게 죄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그가 물러나야 할 때라며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아프리카 부룬디의 가톨릭 교회는 28일 오는 6월 선거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수주 동안 계속된 정치적 불안에 따른 것입니다. 부룬디 가톨릭 주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봉사하는 성직자들이 위원회에서 사임하길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피에르 응쿠룬지자 부룬티 대통령은 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직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계획을 접지 않자 일부 해외 원조국들은 부룬디에 대한 원조를 임시 중단하는 계획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부룬디 정부는 27일 국민들이 오는 대선에 필요한 자금을 위해 모금을 시작하길 촉구했습니다.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코끼리 밀렵이 성행하면서 코끼리 숫자가 5년 전에 비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우간다에서는 강력한 반밀렵 조치들로 인해 코끼리 숫자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밀렵꾼들은 특히 중국의 상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최근 수년간 아프리카에는 코끼리 수만 마리를 죽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단체들과 각국 정부들은 코끼리 개체수 조사에 나섰습니다. 세계뉴스 이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의 조은정입니다. 2015년 5월 29일 금요일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수중 사출 실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 국무부가 올해도 북한을 대테러 비협력국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I can't see how you cannot but discuss an issue like this. I mean, if we're looking at what's happening in North Korea.
워싱턴 뉴스 광장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수중 사출 실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28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최근 잇단 도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유엔 소식통은 2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안보리는 이날 1718위원회, 일명 북한제재위원회로부터 북한 문제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북한의 지난 3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수중 사출 실험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안보리 이사국들이 이 같은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조치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북한 제재위원회가 이 문제들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 소식통은 이날 회의에서 일부 이사국들이 북한의 인권 문제도 거론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결의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를 결의안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한합동군사훈련인 키리졸브 훈련 첫날인 지난 3월 2일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지난 9일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수중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북 제재위가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공식 의뢰했습니다. 이어 지난 9일 이뤄진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수중 사출 시험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검토할 것을 제재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같은 내용의 서한을 제재위원회에 보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이 최근 사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발사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동영상은 미국의 미사일 발사 장면을 편집한 가짜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자신들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수중 사출 시험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2분이 조금 넘는 분량의 이 동영상에는 물속 잠수함에서 거대한 탄도탄이 발사돼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발사 순간 잠수함 선체에서 엄청난 양의 흰색 기포가 발생하고 발사된 탄도탄은 곧장 수면을 향해 수직으로 솟아올라 강렬한 섬광과 함께 구름을 뚫고 하늘로 올라간 뒤 폭발하는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동영상은 이와 함께 자신들의 SLBM 시험 발사 성공으로 미국의 핵 우산이 소용없게 됐다며 괌이나 하와이 앞바다에서 불시에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됐고 서울에 미사일 한두 발만 떨어져도 극도의 혼란 상황이 조성될 것이라는 자막을 계속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동영상은 미국 잠수함의 미사일 발사 영상을 동영상 모음 웹사이트인 유튜브에서 따 짜집기 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물속 잠수함에서 탄도탄이 발사되는 장면 10여 초가량이 화면 구도와 배경, 그리고 탄도탄의 모습 등 모두 미국의 트라이던트 미사일의 발사 장면과 똑같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입니다.
북한이 이번에 쏘았던 북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미사일의 그 주둥이 부분이 따로 이렇게 깔때기처럼 따로 이렇게 생겼는데 그 동영상에 나온 것은 그냥 미국의 트라이던트 미사일과 똑같이 유선형으로 생겼습니다.
신 대표는 또 북한의 신포급 잠수함은 몸통 중간에 불룩 튀어나온 함교 부분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선 대형 잠수함처럼 몸통에서 미사일이 발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9일 SLBM 사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이나 중국 정부 당국자 등은 북한의 개발 수준이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이런 반응 때문에 북한의 선전선동 담당자들이 무리하게 동영상을 올린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국책연구기관의 한 북핵 미사일 전문가는 북한이 미국을 최대 적으로 규정하면서 미국 미사일 발사 장면을 훔쳐 선전문을 만든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그만큼 북한 내부 사정이 어수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올해도 북한을 대테러 비협력국에 포함시켰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5년부터 20년째 대테러 비협력국 명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대테러 비협력국 명단에는 북한을 비롯해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가 포함됐습니다. 국무부는 5월 11일자 연방관보에 존 케리 장관 명의로 무기수출통제법과 대통령 행정명령 13637호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습니다. 해당 국가들이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완전히 협력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의회에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까지 포함됐던 쿠바는 올해 처음으로 명단에서 삭제됐습니다.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되면 이들 나라에 대한 군사물자와 군사기술 수출이 금지됩니다. 북한은 지난 2008년 미 행정부가 지정했던 테러 지원국에서는 제외됐지만 1995년 이름을 올렸던 대테러 비협력국 명단에서는 20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발표한 2013년 테러 보고서에서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이후 북한의 테러 활동은 알려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1970년 일본 민항기 납치 사건과 관련한 일본 적군파 요원 4명을 여전히 보호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북한으로 납치된 12명의 일본인들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테러 자금 조달 금지와 자금 세탁 방지 분야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최근 험악한 표현을 동원해 박근혜 대통령을 거칠게 비난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내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이 남북대화의 기대를 완전히 접은 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맹비난과 관련해 한국의 국가원수에 대해 인신공격성 비방과 중상을 일삼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비방을 즉각 중단하고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 호응해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한 북한의 주장에 대해선 박 대통령의 방미와 6.15 남북공동행사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며 수용할 내용이 없는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은 하루 전 조국 통일연구원 백서에서 험악한 표현을 써가며 박 대통령을 비난한 데 이어 28일에는 대남 선정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서 박 대통령의 다음 달 미국 방문이 6.15 행사에 재를 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들어 각종 관영 매체들을 동원해 연일 박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현재로선 남북 대화가 열려도 득보단 실이 많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숙청 등 북한의 내부 사정과 대외 정세 등을 감안해 북한이 당분간 긴장 국면을 조성하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북한이 남북 대화의 기대를 접은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북한으로서도 경제 상황과 국제적 고립을 타개하기 위해 남북 대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향후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기선제압의 성격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으로서도 어떠한 시점과 방식으로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할지를 고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한 군사훈련이 끝난 뒤 민간단체의 비료 지원을 승인하는 등 이딴 대북 유화 조치를 내놨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27일 한국의 YTN 방송에 출연한 홍영표 통일부 장관입니다.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북한에게 대화를 제의했는데 북한은 아무런 그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뭐 억지로 손을 끌어잡아 당길 수는 없고요. 북한이 손을 좀 슬며시라도 쓰게 그런 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지속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 장관은 이어 북한이 남북대화에 호응하면 5.24 조치 해제와 함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며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네, 이번엔 한국의 북한 전문가와 함께 북한의 한국 대통령에 대한 비난 공세 배경과 앞으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노시창 기자가 한국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대남 비난, 특히 박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이 최근 들어서 부쩍 그 강도가 세진 것 같은데요. 네. 과연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제 북한의 그 지도부, 특히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권력에서 이탈이랄지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서 박 대통령을 비롯한 남측의 주요 인사들이 북한에 대해 상당히 비난을 펼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과정에서 공포 정치라는 표현도 등장을 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서 그 강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이제 그 국제사회를 비롯해서 북한에 대해서 계속 지금 압박 그 공세가 펼쳐지는 과정에서
네.
남관계가 지금 전혀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내부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결속 이런 것들을 위해서 대남 비난 공세가 활용되고 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혹시 그 고위층 간부들의 충성 경쟁도 이유가 될까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 내부적으로 상당한 권력의 내부에서 현영진 인민무력부장 처형 과정도 이제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네.
아직은 뭐 명확하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그 권력에서 이탈은 확실한 것 같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북한 내부에서 그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조되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박 대통령 비난에 나선 북한 측의 주체가 외곽단체 같은 네. 좀 격이 낮은 기관들이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뭐 네. 특별한 의도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박 대통령을 예를 들어서 뭐 국방위원회랄지 또는 그 북한의 공식적인 국가기관에서 비난을 하게 될 경우에 그에 따른 이제 후폭풍에 대한 부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남관계는 어쨌든 당국 간 관계를 앞으로 또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북한 입장에서도 그것을 북한 최고 당국 차원에서의 비난 공세에 나설 경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러한 과정에서 사실상 이제 북한 측의 지금 박 대통령의 비난 공세는 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좀 그 상당히 그 자극적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과정들에서 실질적인 그 남관계를 풀어가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북한 최고 당국이 직접 나서긴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네. 한국 정부에 대한 북한 측의 불만,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북한의 대화를 여전히 촉구를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네네. 여전히 이제 비난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역시 이제 지금 상황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남측이 북측의 대화를 촉구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남측의 대화 제의랄지 이런 것들의 진정성을 상당 부분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 입장에서는 남관계를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풀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의구심인데요. 지금 이제 북한의 김정은 통치 체제를 이제 공포 정치랄지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북한으로서는 정말 그 남관계를 풀 의지가 있는가 이것에 대한 상당한 지금 북한은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대화 촉구에 대해서 북한이 반응하지 않는 뭐 그런 측면은 거기서 연유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역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또 남측의 대북 정책 또 남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박근혜 정부의 그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 남북관계에 좀 그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그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나 6.15 행사 광복 70주년 공동행사 등등 이런 것들이 그 기대를 모으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되다 보면 이 남북 화해를 추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모두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남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행사들이 준비가 됐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이후 여사 방북도 북측에서도 초청을 이미 한 상태고 따뜻한 봄날 오시라 이런 표현까지 나왔었습니다.
네, 네.
또 지금 광복 70년 행사나 6.15 공동행사도 심양에서 접촉이 이루어졌었고 그러나 성과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고 이호 여사의 방북도 이 상황으로 가면은 뭐 가능성이 낮아지고 더 연기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점에서 남관계 전반에 많은 부분 지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특히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
네.
문제나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반기문 총장의 그 개성공단 방문은 완전히 지금 뭐 안 되는 쪽으로 아예 그 결론이 나버렸었고
네.
이런 것들은 역시 지금의 현재 남관계의 그 환경이 그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남북관계 네. 호전이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현재로서는 특별한 정말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돌파구 마련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지금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소재 이런 것들이 지금 특별하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개성단 임금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의 지금 변화가 있습니다만 이제 그 정도 가지고 남관계가 지금의 어떤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 수 있다.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고요.
네.
그렇게 보면 지금 당분간 남관계는 어렵다. 또 북한의 저강도 무력 시위가 간헐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북한으로서는 지금의 상황에서 북한이 밀리지 않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 북한의 저강도 무력 시위의 가능성이 있다. 또 이후에 보면 또 계속 이런 상황들이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된다면 북한의 고강도 무력 시위 그래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랄지 또는 우리가 좀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아야 되겠습니다만 4차 핵실험의 가능성
네.
이런 것들도 북한은 계속 만지작거리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오늘 김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교수와 함께 최근 북한의 박근혜 한국 대통령에 대한 비난 공세의 배경과 파장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다음 달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 강화를 위한 논의는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16일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정상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미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은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가 최소한 원론적으로나마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can't see how you cannot but discuss an issue like this. I mean, if we're looking at what's happening in North Korea.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최근 이어진 도발적인 언사들을 감안할 때 한국의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 두 정상이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두 정상이 이 문제를 비공개로 논의하거나 정상급에서 직접 논의하지는 않더라도 양국 대표단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맨스필드 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도 북한이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을 한 만큼 미한 두 정상이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m quite sure that they will be discussing the emerging threat from the DPRK and how to respond.
두 정상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드를 포함해 특정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논의할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자누지 대표는 말했습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싶지 않다며 미한 정상회담에서의 논의 가능성에 대한 언급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다만 리스 전 실장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한국의 역할을 요청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that he wants to hear from her if there are any ideas that she has for managing the relationship with China in a better way.
남중국해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군사적 행태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중국과의 관계를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구상을 듣고 싶어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미국의 우려를 전달해 주기를 바랄 것이라고 리스 전 실장은 말했습니다. 한국이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 남중국해의 긴장을 푸는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사 문제로 서먹해진 한일 관계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다뤄질지도 관심 대상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과거사 문제보다는 미한일 세 나라가 당면 국제 현안들을 어떻게 공조해 풀어나갈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맨스필드 재단의 자누지 대표입니다.
I think he would stress, you know, the common interests of the U.S.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과 한국, 일본의 공동 이익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부상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을 듣고 지난달 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 내용을 설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일 두 나라가 북한과 중국에 관한 정보 공유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못지않게 인권 개선의 필요성과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북한의 인권 개선 압박을 계속 가할 것이라고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27일 뉴욕의 미 한국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지난해부터 가속화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과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 상황을 참혹함으로 표현하면서 이 문제를 조명하고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동방국들과 협력해온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지난해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인권유린의 적나라한 실상이 그대로 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을 주제로 고위급 다자 행사가 처음 열리고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강력한 결의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이 이런 상황을 불편해하고 있다며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유화공세 일환으로 지난해 15년 만에 외무상을 유엔 총회 파견할 필요성을 느낀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지난 9월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 참석해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에 반박하고 북한에는 인권 유린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대북 압박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며 그 목적을 위해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서울에 북한 인권 사무소 개설을 추진하는 것을 지지하고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또 이날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정부에 다가가 신뢰할 만한 협상 진행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 왔지만 협상 성공을 위해선 북한이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 등 비핵화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러셀 차관보는 미국이 북한의 확산 활동을 저지하고 핵과 미사일 계획에 유용되는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등을 적극 지지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중국 선양에서 평양을 오가는 기차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오는 10월까지 매달 4~5차례 여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중국인 관광객 140명을 태운 열차가 현지 시간으로 27일 밤 랴오닝성 수도 선양을 떠나 평양으로 향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선양과 평양 사이에 관광 열차가 운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금까지 중국인들의 북한 기차 여행은 북중 접경 도시인 단둥에서 시작됐었습니다. 신화통신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28일 새벽 단둥에 도착해 단둥과 평양을 연결하는 국제선 열차로 갈아탈 것이라며 평양에는 28일 오후에 도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된 선양 평양 간 기차 여행은 5박 6일 일정이며 요금은 1인당 미화 $491입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평양과 개성, 묘양산, 판문점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예정입니다. 신화통신은 선양 철도국사나 국가여행집단의 관계자를 인용해 오는 10월까지 선양과 평양으로 가는 기차여행이 월 4차례나 5차례 진행될 것이라며 총 여행객이 3,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선양철도국은 최근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매년 수만 명의 관광객이 북한을 찾고 있다며 이달 초 선양, 평양 간 기차여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선양철도국은 또 북한 측과 협력해 기존의 신의주 평양 외에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출발해 북한으로 가는 여행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에볼라 바이러스를 우려해 국경을 차단하면서 중단됐다가 지난달에 재개됐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국제적십자사가 북한의 탈곡기 등 식품 가공기계를 지원했습니다. 평안남북도 주민 4만여 명이 콩우유와 국수 등을 직접 만들어서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적십자사가 올해 초 평안남북도 주민들을 위해 미화 10만 달러 상당의 식품 가공 기계를 지원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최근 공개한 2014 연례 북한 사업 보고서에서 지난 1월 북한에 식품 가공 기계 6개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힐러 구드욘손 국제적십자사 아시아 사무소 대변인은 2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에 지원한 식품 가공 기계 한 기는 14,000유로, 미화 15,000달러 상당이라고 밝혔습니다. 식품 가공기계 한 기에는 탈곡기와 도정기계, 기름 짜내는 기계, 콩우유 제조기, 콩고기 제조기, 강냉이 가루 제조기, 반죽기, 다기능 강냉이 식품 제조기 등이 포함됐다고 구드윤손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보고서에서 평안남북도 지역 주민 4만여 명이 식품 가공기계로 쌀과 강냉이, 기름, 콩우유, 국수 등 영양가 높은 음식을 직접 가공해 먹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성들의 가사노동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음식을 가공하고 남은 찌꺼기는 가축의 사료로 사용돼 지역 축산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구드윤손 대변인은 예산이 허락된다면 내년에도 이 지역에 식품 가공기계 4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올해 북한 내 3개도 13개군 주민들을 위한 재난관리와 보건, 식수, 위생 등의 사업에 미화 660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러시아의 한 동물원이 평양 중앙동물원에 히말라야 푸른 양 등 동물을 기증했습니다. 평양중앙동물원은 현재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노보시비르스크의 동물원이 평양중앙동물원에 많은 수의 동물을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보시비르스크 동물원은 2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동물 교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과 우크라이나, 북한의 동물원과 러시아 내 여러 다른 동물원에 다수의 동물을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동물을 기증받은 나라는 북한으로 이번 달에 검독수리 한 마리와 히말라야 푸른 양 네 마리, 중국 오리 열 마리, 수달 두 마리, 미어캣 세 마리가 전달됐습니다. 노보시비르스크 동물원의 올가 실로보원장은 평양중앙동물원이 현재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진행 중이라며 새로운 우리들이 이미 증축돼 이번에 기증한 동물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보시비르스크 동물원은 평양중앙동물원의 보수공사가 올해 가을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은 중앙동물원에 펭귄관과 물개놀이장, 파충류관 등 8개를 신설하고 50여 곳을 개축하는 대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보시비르스크 동물원은 앞서 이달 초에도 평양중앙동물원에 표범 한 마리와 아프리카 사자 두 마리를 기증했다고 러시아의 스푸트닉 방송이 러시아 농산물 감독청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외 인도네시아도 평양중앙동물원에 멸종 위기종인 오랑우탄 한 쌍을 대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발행되는 자카르타 포스트신문은 지난달 25일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 자카르타 주지사를 인용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북한 대표단이 오랑우탄 대여를 요청해 이를 승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평양시 대성산 서쪽에 있는 평양중앙동물원은 김일성 주석의 지시로 1959년 4월 30일에 개원했으며 현재 650여 종 5천 마리의 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네, 워싱턴 뉴스광장 듣고 계신데요. 지금 시각 4시 39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는데요.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VOA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나요?
미국의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이 중국에 대해 남중국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인공성 건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국제축구연맹 FIFA 고위관리들을 부패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러시아가 반발했습니다. 쿠바를 방문한 미국 상원의원들이 미의회에서 쿠바에 대한 금수조치 해제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죠.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관련 발언을 했군요.
네, 미국의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이 27일 하와이 진주만에서 열린 미군 태평양사령관 이 취임식에 참석했는데요. 카터 장관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인공성 건설과 영유권 주장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군비 확장에 반대한다면서 최근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조치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 구조에 대한 국제적 기준과 오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지역의 공통된 인식에도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이 건설 중인 인공섬 주변을 정찰 중이던 미 해군 정찰기에 중국 해군이 경고를 보내면서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 중인 것은 남중국해 암초들로 이루어진 스프레틀리 군도인데요. 중국은 지난 2년간 이곳에서 인공섬을 조성하고 활주로와 부두, 유류 저장과 막사 같은 군사시설 건물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그동안 조성한 인공섬의 면적은 축구장 1,100개가 넘는 넓은 규모인데요.
매우 넓네요.
하지만 필리핀 등 주변국들은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의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도 해당 해역과 상공에서 자유로운 항해와 비행을 위해 군함과 군용기를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실제로 미 해군의 최신 정찰기가 공개적으로 정찰 비행을 했고요. 이에 대해 중국군이 무전으로 경고를 보내면서 한때 긴장이 고조됐었습니다.
그때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는데 카터 장관이 어제 미군의 정찰 활동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까?
언급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비행과 항해를 계속할 점이라는 점을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정찰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또 중국의 조치로 다른 지역 내 국가들이 단결하고 있고 아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다면서 미국은 이런 수요에 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앞으로도 아태 지역의 가장 중요한 안보 전력의 위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카터 장관은 하와이에서 필리핀 국방장관과도 만났는데요. 아시겠지만 필리핀은 중국의 스프레틀리 군도 인공성과 군사시설 건설에 가장 위험을 느끼는 나라입니다.
네.
카터 장관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카터 장관이 어느 때보다 강력한 어조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중국은 어떤 반응입니까?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이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카터 장관의 전날 하와이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화춘잉 대변인은 다른 나라가 중국 섬을 불법 점거해서 건설 활동을 할 때는 아무 말이 없더니 중국이 주권 범위 내에서 건설 활동을 할 때는 참견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는 철저히 그 중국의 관점에서 한 말인데요.
그렇네요.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중국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동중국해 센카쿠열도에서 일본의 활동에는 아무 말이 없고 정작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건설 활동에는 왜 참견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하지만 남중국해가 자국영위라는 것은 중국만의 주장이고요. 주변의 다른 동남아 국가들은 각각 자국 주변 바다의 영어권을 주장하면서 중국과 영어권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화춘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이 심사숙고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행동해야 한다면서 도발적인 언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중국이 얼마 전 발표한 국방백서도 남중국해 등에서 국방태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미국과의 더 많은 대립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새 백서에 따르면요, 중국 인민해방군의 목표는 기존의 국토방어에서 더욱 적극적인 방어와 공격의 개념으로 확대하고 또 방어지역도 국토 주변에서 먼 지역까지 넓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군의 경우 근해 방어에서 근해 방어와 먼해 방어가 결합한 형태로 점차 전환해 간다면서 특히 공해에서 전략적 통로 확보와 해상 안전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중국해에서도 중국의 군비태세 강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공해까지 세력을 넓히려고 하네요. 다시 카터 장관의 일정으로 돌아가서 하와이에 이어서 아시아 지역을 순방할 예정이죠?
카터 장관은 인도와 베트남을 방문하고요. 그보다 앞서 주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4차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하는데요. 이 회의가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리기 때문에 일명 샹그릴라 대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 중국에서도 순첸귀 인민해방군 부참모장도 참석하기 때문에 회의에서도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에 어떤 언급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국제축구연맹 FIFA의 고위관리 여러 명을 전격 기소했다는 내용을 어제 보도해드렸었는데요. 하루 사이에 추가로 공개된 내용들 살펴보죠.
네, 27일 스위스 취리히의 고급 호텔에서 FIFA 부회장을 포함해 최고위직임원 여러 명이 체포됐고 이는 미국 법무부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인데요. 미 법무부가 FIFA 고위관리 14명을 모두 47건의 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월드컵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고 월드컵을 비롯한 각종 대회 중계권자나 판촉권자를 정하면서도 거액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 축구팬과 축구인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자정에 실패한 FIFA를 정주준한 미국 법무부의 조치를 반기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러시아는 반기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2018년 차기 월드컵 개최국인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미국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현 제프 플라터 FIFA 회장의 연임을 막으려는 의도이며 자국의 사법권을 국제사회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이번 조치는 미국법을 불법적으로 역외에 적용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비리 사건은 의도적으로 외면했는데 이런 비난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푸틴 대통령이나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FIFA 고위관리들이 뇌물을 수수하고 공갈과 금융사기 그리고 돈 세탁 등 일련의 범죄 행위를 저질렀고 미국의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서 미국 법무부가 이들을 기소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특히 기소된 14명 중 4명은 이미 미 법무부의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 관련자들의 혐의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기소된 인물들은 20년 넘게 뇌물과 뒷돈으로 사리사욕을 채웠다고 하는데요. 24년간 착복한 규모가 무려 1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구체적으로 FIFA 간부들이 어떻게 뇌물을 받았는지 알려진 게 있나요?
네,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몇 년 전에 남아프리카가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 뇌물을 제공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르면 남아공의 월드컵 유치위원회 관계자가 FIFA의 임원을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만 달러가 든 봉투로 꽉 찬 가방을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네.
또 경쟁국들이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 서로 뇌물을 주면서 FIFA 임원들을 매수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뇌물이라는 건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서로 쉬쉬할 텐데 수사당국이 이를 어떻게 밝혀냈을까요?
네, 미 법무부는 지난 2013년에 FIFA의 전임 임원인 척 블레이저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이 사람이 수사 과정에서 FIFA의 부정부패 실태를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FIFA 고위관리 여러 명이 부패 혐의로 기소되면서 제프 블라터 회장의 연임에도 빨간불이 켜졌군요.
그렇습니다. FIFA 회장 선거는 29일 실시됐는데요.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제프 블라터 전 회장이 경쟁자인 알리 빈 알 후세인 요르단 왕자를 누르고 여림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상당히 불투명해졌는데요.
네.
물론 블라터 회장은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기소된 대부분의 관리들은 대부분 블라터 회장과 친한 진영의 인사로 알려졌고요. 이와 관련해 로레라 린치 미 법무장관도 기자회견을 하면서 추가로 FIFA 인사를 기소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이번 사건으로 FIFA가 심각하게 부패한 기구라는 게 밝혀졌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FIFA 지도부가 반드시 교체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엔 미국과 쿠바 관계에 관한 소식입니다. 미국 의원들이 쿠바를 방문했군요.
네, 미국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쿠바의 수도 아바나를 방문했는데요. 이 중 뉴멕시코 출신인 톰 우달 상원의원 의원의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우달 의원은 미국 의회 내에서 쿠바에 대한 금수조 체제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지지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미국이 쿠바에 대한 금수조치를 해제하려면 의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쿠바는 그동안 미국의 금수조치 때문에 경제가 황폐해졌다는 주장이었는데 반가운 소식이군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쿠바 경제가 황폐해진 건 쿠바의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이라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이제 미국과 쿠바가 지난해 말 관계 정상화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의장이 지난해 12월 동시에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양국 간 정상화를 선언했는데요. 이후 쿠바는 무엇보다 수십 년간 계속된 미국의 금수조치를 조속히 해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도 관계 정상화 선언 이후 의회가 금수조치를 해제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우달 의원에 따르면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여러 조치들에 대해 의원들의 지지가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한편 미국에서도 관계 정상으로 쿠바 진출을 계획 중이거나 이미 농업 등 제한적인 분야에 한정된 규모로 쿠바와 사업을 하던 기업들도 쿠바에 더욱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조속한 금수조 체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의회에서 금수조치 해제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왜 그런 겁니까?
오바마 정부의 쿠바의 관계 정상화 조치 자체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주로 그런 입장인데요.
네.
이들은 쿠바에서 그동안 미국과 국제사회가 요구한 정치개혁과 인권개선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정상화라는 선물을 준 것은 잘못됐다는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앞서 우달 의원이 밝힌 대로 미 의회 내에서 전반적으로는 금수조 체제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미국과 쿠바가 대사관 개설을 위한 협의도 벌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워싱턴 국무부에서는 미국과 쿠바 간 국교 정상화를 위한 제4차 협의가 있었는데요. 두 나라는 워싱턴과 아바나로 오가며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협상은 대사관 개설에 초점을 맞췄고요. 또 양측 모두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아직 타결된 것은 아닙니다. 쿠바는 대사관 개설에 앞서 미국의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와 미국 은행의 금융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 문제는 풀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그 대사관의 역할, 또 대사관 직원들의 활동 범위, 또 미국 정부의 쿠바 난민 처리 문제 등을 놓고 양국 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하지만 큰 틀에서 두 나라 모두 이미 관계 정상화를 선호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체로 대사관을 개설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쿠바가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쿠바 주민들은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나요?
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쿠바 주민들은 그동안 비효율적이고 경직된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인해 빈곤을 면치 못했는데요.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희망에 부풀어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쿠바를 찾는 미국인 관광객들이 최근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올해 쿠바 관광 수입이 5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도 쿠바의 수도 아바나 호텔도 미국인 관광객으로 만원 사례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29일은 대체로 흐리고 북부 산간은 오후부터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31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수도 평양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26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도 흐리겠습니다. 최저 15도, 최고 22도. 개성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 30도. 함흥 흐리겠습니다. 최저 15도, 최고 31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진도 흐리겠습니다. 최저 11도, 최고 21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유의하시고요. 동해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끼겠고 특히 먼 바다에서 오후 한때 비 오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워싱턴 뉴스광장 2015년 5월 29일 금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5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 방송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바로 이어지는데요. 우선 미국 뉴스 헤드라인을 통해 이곳 미국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리고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뉴스에 나온 용어와 원리를 설명해드립니다. 이어서 미국의 여러 주에 얽힌 재미난 인물과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50개 주를 가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하와이주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하와이 섬을 생각할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런 전경들 야자수나무, 화이트 샌드비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워터스포츠 하는 그냥 본인이 직접 하지 않으셔도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는 영어 표현을 배우는 English with you,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까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미국이 궁금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 미국의 모든 것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미국의 뉴스, 미국 뉴스 헤드라인과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 is for America. B is for Boston Tea Party.
알파벳 순서대로 알아보는 미국의 모든 것 ABC 아메리카.
This continent was first discovered by a mariner, Amerigo Vespucci.
미국 역사와 영화가 만났습니다. 영화로 듣는 미국사.
He don't do hardly nothing at home with his horses.
지금 미국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은 지금
Every state in the U.S. has their own quarter, the 25 cent.
50가지 역사와 문화, 미국 50개 주를 소개하는 미국 50개 주를 가다.
I'm American. When I was a very young child, my mom would take me.
미국인이 자랑하는 미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로,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